우리 뭐 살아가면서 다들 졸업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다들 계속 졸업 한 번씩은 해보셨지요? 아예 그렇게 뭐 못한 것도 뭐 부끄러울 일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도 믿습니다. 뭐 괜찮아요. 그죠?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뭐좀 여러 사람들이 하여튼 경험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그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졸업에 뭐 사실 흩어짐이라는 의미가 있죠. 제 아무리 친했던 단짝 친구라도 이 지나가는 학교가 다르게 되면은 작별을 감내해야 합니다. 아마 이제 제 세대 정도 되면 이제 졸업식이 단골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노래 들어볼까요? 집사님 가사도 한번 같이. 예. 015B의 이젠 안녕이란 노래인데요. 예. 내 졸업식 때는 이런 노래가 없었다 싶은 분들은 늙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가사만 나옵니다. 아, 가사만 나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졸업식 내리 부른 거 보면 막 자기들 콧물, 눈물, 범벅 다 돼가지고, 예. 막 서로 질질 짜고 난리도 아닙니다. 막 부르면서 막 우리는 막꼭 연락하자. 우리 또 만나자. 막 하는 반드시 연락하자. 그 졸업식 끝나면요. 그냥 PC방 가가지고 스타크래프트 한번 하고 나면 헤어지면은 끝입니다. 예, 이 노래 부를 때막 감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격해서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되지, 그죠?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사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입니다. 졸업식과 동시에 다시는 못볼 애들이 태반이에요. 예, 물론 완전히 영원하게 헤어지는 것은 아닌 까닭은 결혼식 할때 되니까 축의금 하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은 안녕이 아니라 부조입니다. 역시 예, 부조의 힘. 예. 아, 한국 부조 문화 참 좋은 것 같아 싶습니다. 그죠? 10년 만에 연락을 막 주고받게 돼요. 예. 아마 심부름 센터도 그렇게 찾아내지 못할 것 같은데 부조 문화 정말 대단해요. 예. 와, 어떻게 찾아가지고 연락이 오는지. 나 결혼한다. 예, 이런 것들. 아버지 돌아가시면 막 신문에 띄우잖아요. 다 모여라. 예, 이렇게. 예. 직접 가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송금만 하면은 서운해하지 않는데요. 아, 오히려 서운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반가워하죠. 바깥 굳었다고. 예. 그런데 직접 가서 축하해 주지만 부조하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예, 아주 우리는 놀라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죠? 영국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뭐지 이거. 예, 직접 오는 게 가장 큰 축하인데. 제 군대 동기들도 그랬어요. 이제 5월 군번 군대 동기가 6명 있었는데 우리 2년간 이제 군 생활 마치고 헤어질 때 돈을 걸어갖고 금두 돈짜리 반지를 맞췄어요. 예. 야,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한달 차고 다닌 것 같아. 예. 묵직한 거, 그, 누른 거. 예. 실제로 제대하고 나서는 이제 그 관계 오래 갈줄 알았죠. 여름에 여행도 같이 가고 막 이제 큰밴 빌려가지고 렌트해가지고 막 전국 해변 투어 다녔거든요. 막 하루는 경포대에서 놀다가 그 다음날 바로 밟아가지고 해운대까지 가고 막 피곤하니까 서로 운전 교대해가면서. 아, 그것도 조금 지나니까 끝이더라고요. 다들 흩어져요. 지금은 연락도 안 됩니다. 이렇듯 흩어지고 불과 몇 년만 흘러도요, 사이가 서먹해지고 다시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몇십 년, 아니면 100년, 200년 흘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월 흘러서 다시 불러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이에요. 졸업한 지몇 년도 안 흘러가지고 이제 동창회로 불러 모은다 해도요, 전체 참석률 얼마 되지 않아요. 몇십 년, 몇백 년 흐르면 말다 했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약속을 갖다가 하나님 하고 계시는 듯 보입니다. 6절을 보니까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여서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다 족속은 남유다를 뜻하지요. 그리고 요셉 족속은 오래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우리 그 남유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요. 이미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한 5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하는 중이었지요. 성경은 이를 갖다가 이제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보다 훨씬 많은 유다 백성이 실제로는 바벨론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국에서 보내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우리 마음에 먹어야 돼요. 조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마음 먹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삶의 터전 시간이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5만 명도 간신히 모아서 돌아간 것이지, 그보다 훨씬 많은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미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곳 사람들과 결혼하고 자식 낳고 거기서 직장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약속을 했을 때 유다 백성은 꿈을 꿨겠지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우리 민족을 언젠가 하나님 다시 불러 모아 주실 것이다. 이는 유다 민족이 가졌을 법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토록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만연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 모여서 말을 들어보면요, 한 번쯤은 다 이런 말을 들으신대요. 해외 선교 가겠다 하면은, 야, 너희 가족, 너희 친척도 전도 못 해놓고서는 뭐 굳이 그 멀리까지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난리냐? 이런 질문 꼭 듣는데요. 만약 그런 식의 논리라면요, 우리 민족은 여태껏 복음 들을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 나가자고 하면요, 아이고, 자기 가족도 전도 못 해놓고서는 저 전도 나간다고, 남 전도한다고 저래 설치고 있다, 막 타박을 합니다. 이 논리가 아니라 이건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선 사업도 마찬가지지요. 어디 해외 난민들 도와주자 하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도, 국내에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해외에 있는 난민까지 도와주느냐. 그런 생각의 근본은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복음을 생각하기 원치 않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도 그런 질문을 했죠. 예수님 서른 살 때까지 열심히 그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죠? 목수 일 해가지고 가정에 살림 보태고 열심히 동생들 잘 뒷바라지하고, 때가 되니까 이 가정을 돌보는 일을 소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뭣도 모르는 처음 만난 어부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더 이상 목수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러 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가족들이 이상했겠지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데 엄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죠? 사실 그 찾아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잡아가려고. 야, 너 30년 동안 목수 일을 하면서 가정일 동생 잘 돌봤는데 왜 갑자기 소홀해졌냐? 이상한 처음 낯선 어부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잡으러 옵니다. 그때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 질문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아주 족보 없는 질문일 수 있어요. 그죠? 엄마하고 동생들 찾아왔는데. 예수님 여기서 새롭게 정의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 이처럼 가족 개념 자체를 뒤바꾸셨어요. 우리 가운데 가족 중심주의가 있다면 반드시 그런 내 사고방식이 어디서 기원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 사상이기 때문이죠. 이건 거듭남과 상관없이 짐승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침팬지도 자기 새끼 소중한 줄 알아요. 자기 가족한테만 먹이를 가져다 줍니다. 이 짐승의 본능을 우리가 그대로 복음 안으로 가지고 오니까 복음이 자기 중심성으로 오해되는 겁니다. 오염된 거죠. 믿어도 우리 가족이 먼저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런 가족의 개념을 뒤바꾸셨습니다. 예수님 동생은 믿음이 없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아, 우리 가족, 내 동생도 아직 믿지 못하니까 내 동생 먼저 전도하고 내가 내 사역 시작해야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맡은 사역은요, 제자들과 함께 꿋꿋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동생은 예수님 죽기까지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 거기에 마음 쓰지 않으세요. 거기에 중심성을 이동해 있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 땅에서 살 때나 가족이지요. 나중에 흩어져 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화관이나 동물원, 이 박물원 이런 데갈때이 패밀리 티켓 끊으면 좀 싸지요, 그죠? 예, 좀 싸고 이렇지. 하나님 나라에 패밀리 티켓 없어요. 결혼도 없는 그곳은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강아지나 침팬지처럼 구원도 우리 가족 먼저, 전도도 우리 가족 먼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만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예수님도 공생애 하지 말고 일단 자기 동생들부터 앉혀놓고 가르쳐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본 이상한 어부 몇이 모아가지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피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 복음 사역에서 자기 중심성을 찾아보기는 불가능해요.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 300년 전에 완전히 멸망해버린 요셉 족속이죠. 즉 북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7절에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라 나오는데 보통은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요셉 족속보다는 다 같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이 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철저히 달라요. 2, 300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면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정체성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다들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죄다 혼혈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면서요. 저 사람 저 켈트족이네. 저 사람 저 게르만족이네. 저기 앵글로색슨족이네. 이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요즘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이런 것도 구분 잘 안 가잖아요. 예.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말 시키려는데 중국말을 해. 예. 저한테는 가끔씩 중국말로 말을 걸어와요. 아, 태국말도 들어봤습니다. 태국말도. 예. 사티카바. 예. 우리 구분 안 간다는 겁니다. 구분 안 가는데, 그죠? 예.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다 섞여 있어요. 그 우리 속에도 몽골인의 피가 있고요, 중국인의 피가 있고, 일본인의 피가. 물론 저한테는 없을 수 있겠죠. 저는 이제 파평윤 씨, 그죠? 이 우리 명문 있는 가문. 여러분한테는 다 섞여 있다고, 예, 그게. 예.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이거 이방인이에요, 완전히. 예. 하나님은 이렇게 외국인이 돼버린 이들도 돌아오게 하겠다 하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행보를 보이셨어요. 자기 가족 먼저 전도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요, 몇백 년 전에 이미 흩어져버리고 흔적도 없는 이미 먼지척 우리 민족 정도도 아니라 아예 외국인이 돼버린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신 겁니다. 사실 이 은혜 덕분에 우리 한인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상관도 없는 이 검은 머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거. 우리 사실 몇 대만 다들 올라가도요, 예수 믿는 사람 조상 없을 거예요. 우리 그토록 역사 짧잖아요. 여러분 때 믿었던 분들도 많죠, 사실. 내가 처음인 분도. 하나님의 복음에는 자기 중심성, 혈연성 따위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선택받은 자들을 향한 공평하신 주의 은혜만 있을 따름이지요.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받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국인들을 모아서 용사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조롱했습니까?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실제로 성령이 가면 마치 포도주를 마신 것과 같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말이 없던 사람이 이제 말도 좀 많아지게 되고요. 담대해지게 되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넉살 좋게 이렇게 친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라고 하면서 7절 끝에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외국인들의 마음에는요, 마음이 사실 즐겁기가 어려운 한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당하는 차별들, 억울함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원망으로 쌓이고요. 우리 민족 정세는 이를 뭐 한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외국인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 일들에 되게 집착합니다. 뭐 자녀 교육에도 집착하고요. 미친 듯이 자기 사업에 몰두하기도 하고요. 명절 때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막 연휴 때도 일해요. 악착 같은 모습으로 정착하고 집도 사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그래 합니다. 나중에 이제 밀려오는 공허감에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외국 와서 자녀도 잘 키워놓고 사업도 성공하고 재산도 불리고 남부러울 거 없어 보이는데 그 공허한 마음이 몸서리 치는 겁니다. 분명히 큰 기쁨을 느끼면 인생의 후반부를 내가 살아갈 줄 알았는데 정반대이죠. 후회와 불안, 무의미와 권태, 이것으로 마감되어가는 내 생의 후반부를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이 다자이 오사무라는 그 일본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인간 실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거는 이거 세움 출판사에서 번역된 건데 아마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된 버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그 No Longer Human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읽어보셨거나 적어도 제목을 들었을 작품이죠. 저는 사실 이거 그 어제 처음 읽어봤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처음 읽어봤는데 봐야지 해놓고 사실 몇 시간 걸리지도 않더라고. 앉으면 후루룩 재밌어요. 예, 재밌기도 하고 얇고 재밌고 정말 제대로 한번 내가 우울해지고 싶다 싶은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지독할 정도로 우울하고요. 나중에 진짜 막 죽고 싶어요. 막 자살 충동이 들고 이렇습니다. 세계대전 패망 후에 일본 젊은이들의 정신 상태를 이렇게 잘 녹아낸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작가 그 다자이 오사무는 그 제 연배 정도 됐을 때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예. 처음에는 이제 애인과 동반 자살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이제 애인만 죽어요. 동반 자살했는데. 그리고 자기만 살아가지고 이거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자살 그 방조죄로 기소유예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 더 자살 시도를 하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자살 시도를 그 일본의 타마강이라고 있다고 하대요. 그 타마강에 이제 그것도 애인과 같이 투신해가지고 하는데 다섯 번째 자살 때는 성공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돼서 이래 둘 다 사체로 발견되죠. 이 소설의 주인공이 사실 자기 자신을 투영한 거예요. 이 심정을 중간에 프랑스 시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프랑스 시인 기 샤를 크로우라는 시인의 그 시를 들어갖고 자기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어제와 다름없는 관습을 따르면 되네. 즉 거친 커다란 기쁨을 피하기만 하면 자연히 커다란 슬픔도 찾아오지 않네.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물 돌을 두꺼비는 돌아서 가네. 이 거친 커다란 기쁨을 피하기만 하면 자연히 커다란 슬픔도 찾아오지 않는다. 이 시의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슬픔을 겪는 까닭이 뭐라는 거예요? 기쁨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국 내에서 슬픔을 겪는 까닭은요, 영국에 올 때의 기쁨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 때문에 슬픔을 겪는 까닭은요, 자녀 때문에 얻은 기쁨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사실상 되게 두꺼비에 공감을 해요.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돌을 두꺼비는 돌아서 가네. 그냥 세상에 기쁨도 슬픔도 없고 다 돌아서 가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삶의 결과는 뭡니까? 이게 이제 결국 알코올 중독과 마약하고요, 매춘하게 돼서 이제 마지막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실제 자기 삶이 그래요. 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판정 내려요. 나는 인간으로서 실격이다. 이 제목이 인간 실격입니다. 예. 사실상 이 문학이 알려주는 것은 인간으로서 실격이 아니라 인간으로 합격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체성 있는, 남에 의해서 판단돼서 정신병원에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체성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뭐 그것도 정답이라 볼 수는 없겠지요. 그가 이제 정신병원에서 죽기 전에 남긴 일종의 유언으로 이 책은 끝이 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지금 저에게는 행복도 불행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많이 들었던 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지금까지 아비규환으로 살아온 소위 인간 세계에 있어서 단 하나 진리처럼 느껴진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저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저는 올해 27이 됩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40 이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지금 저에게는 행복도 불행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사실 이 말이 나의 인생이라면 이 또한 인간 실격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정신병원에 갇힌 그 사건을 인간 실격의 순간이라 보지만요. 사실 저 고백에 공감하는 모든 인생이 실상은 인간 실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없는 인생, 그저 모든 것이 지나가기만 하는 인생. 굳이 이 책의 주인공의 유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마치 인생의 큰 지혜라도 담긴 마냥. 야, 뭐 나는 행복할 것도 없고 불행할 것도 없지. 크게 기쁠 것도 없고 크게 슬플 것도 없지. 대부분 이렇게 실격된 자세로 살아갑니다. 다 읽고 나니까 정말 확실히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요. 그럼 인간 합격은 무엇이겠나? 오늘 본문 7절에 사실상 다 담겨 있습니다. 인간 합격이라는 것은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자손을 보며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가올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 기쁨도 피하고 행복도 불행도 없이 사는 삶이 인간 실격이라면 다가올 슬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오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삶, 그 삶이야말로 인간 합격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실격된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나중에는 정말 딱히 기쁜 일도 반갑지 않고요, 슬픈 일도 뭐 그렇게 슬프지 않고 그래요. 그게 마치 자기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었냐 싶지만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이 책의 주인공 그 오바 요조와 같은 삶, 실격된 인생일 따름입니다.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딱히 뭐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고. 사실 우리 모두가 북이스라엘 즉 이방인과 같아서 인간 실격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 모아주셨지요. 궁금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실격한 인생들, 졸업식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소식도 주고받지 못하는 이런 인생들을 불러 모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마 이런 일 좀 해본 사람은요, 이거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몇백 년 헤어진 북이스라엘 논하기 전에 고작 몇십 년 헤어진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릴 때 그 텔레비전에서 본 기억이 생생한데 막 헤어진 장소 적어두고 뭐 인상 착의 적어두고 막 포스터 만들어 걸어두고 막 인터뷰를 하면서 막 그 동생 이름 부르면서 막 울던 할머니 막 이런 모습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락이 닿은 사람은 행운이죠, 행운. 많은 사람들이 행방을 모른 채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남과 북으로 이산가족이 되어서 몇십 년 흩어져 살아도 다시 모으기가 어려워요. 굳이 이산가족 갈 것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족만 해도 불러 모으기가 어려워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한번 모읍시다 해도 쟤마다 안 돼, 안 돼. 막 일정도 안 맞고. 예. 우리 뭐 외국에 살면 그렇잖아요. 우리 그 뭐 우리 부모님들은 걔도 어르신들은 이제 자기 밑에 자녀들이 모으는 걸 좋아하니까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해도 뭐 자녀들 일정이 그렇게 맞습니까? 한번 모아지기 힘듭니다.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지면요. 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몇백 년을 완전히 뿔뿔이 흩어진 북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이 국제화 시대에 지구촌 만방에 뿔뿔이 흩어진 하나님의 이 예비된 자손들을 어떻게 다시 모으신단 말입니까? 간단해요. 이 8절에 보니까요. 내가 휘파람 불어서 모으겠다 하십니다. 휘파람이라는 것은 성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간단해요. 여러분, 휘파람 불 때 긴장합니까? 사실 긴장이 풀어지면 절로 나오는 게 휘파람이죠. 내가 휘파람 감상하러 어디 음악회 가봤다 계십니까? 없어요, 그죠? 우리의 성악가의 노래는 감상도 하고요, 가수의 콘서트에는 가도요, 누군가의 휘파람을 들으러 가진 않습니다. 누군가의 휘파람을 음반으로 감상하진 않아요. 왜요? 휘파람은 성의 없기 때문입니다.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예술이라고 부를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정집사님 병문안 갔는데 여러 사람 쓰는 병실이었는데 누가 휘파람을 불고 있더라고요. 아, 순간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휘파람 실력은 상당한데 그냥 들으니까 짜증 나더라고요. 예. 여러 사람 있는 실내에서 누가 그 휘파람을 불고 있나. 진짜 어떨 때는 막 신경 거슬릴 수 있는 소리잖아요.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예. 제 병문안 마치고 이제 리프트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병원 리셉션 지나가고 걸어가는데 누가 한 명이 저를 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왜 쳐다보나 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휘파람을 불고 있었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나도 휘파람 불면서 나온 거지. 예. 휘파람을 듣고 앉아있다 보니까. 예. 남욕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게 자기일 수 있습니다. 예. 휘파람도 점년생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마치 노래처럼. 제 옛날에 지하철에서 그 흥얼거리고 뭐 노래 흥얼거리고 일어났는데 옆에 사람이 2절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휘파람은 성의 있는 방식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휘파람은요, 당시 목자들이 양 모을 때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수백 마리가 되는 양을 목자가 일일이 모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휙 하고 휘파람 불면요,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모였습니다. 그 메타포를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흩어진 자손들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여기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흩어진 자손들을 모은다는 것은요, 휘파람 불듯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마치 목자가 휙 하면 뭐 양떼들이 모여들듯이 어느 뭐 목자가 정성껏 목청을 가다듬고 막 성악을 하듯이 이렇게 양떼를 모읍니까? 그냥 자기는 성의 없이 휙 불면 끝입니다. 양떼는 그 소리를 알지요. 우리한테 어렵다고 하나님한테 어려운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불가능해 보이죠. 야, 야, 저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겠나? 여기에 교회를 개척한들 이 교회 몇 년이나 버티겠나? 예수님 직접 와도 이건 안 된다 싶고. 그 신조가 있습니다. 그 신조 중에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다. 예. 이번 생이 망하면 어쩝니까? 안 돼요, 그죠? 다음 생이 없어요. 이번 생 망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이 그 이생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6절 중간입니다.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약속하세요. 그리고 8절에 말하듯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휘파람 불어가지고요.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 실격을 인간 합격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동창회 소집했는데요, 절반이나 모이면 그 동창회 성공한 겁니다. 어떻게 절반이 모여요? 동창들 절반이 어떻게 모입니까? 기껏 주도한 애들 주변 애들 몇이나 모여서 뭐 이렇게 뭐 술자리나 가지는 정도지요. 전화 돌리고 이메일 돌리고 막 카톡하고 뭐 난리를 쳐도요. 한창 모이던 수만큼 안 모여집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지 않아요. 졸업 후 1년 후에 모이는 동창회와 5년 후에 모이는 동창회와 10년 후에 모이는 동창회 수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휘파람으로만 모으는 수가 어떠합니까? 10절 끝이죠.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합니다. 장소가 부족하대요.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이는 신약에서도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의 긍휼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솔직히 뭐 밥 먹을 데 없어서 여기 왔어요? 아니잖아요. 뭐 이민생활 외로워 교제하러 왔습니까? 요즘 사실 굳이 교회 안 와도 돼요. 뭐 각종 그 모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듣고 모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휘파람.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남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휘파람 소리,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애들은 지들 엄마 목소리 기막히게 구분해요. 넓은 운동장에서도 누구나 이렇게 막 누구야 부르면은 우리 엄마네 하고 딱 돌아봅니다. 물론 세컨드리 가면요. 누구야 부르면 더 멀리 도망갑니다. 예, 못 듣는 척하고 엄마네 하고 더 멀리 가는데 그래도 프라이머리 때까지는 아마 오시오. 그죠? 예.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이 얼마나 잘 들립니까? 여러 사람 북적북적 이 정신없이 각자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요. 탁 귀에 더 꽂힙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늘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궁금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 휘파람 소리에 반응해서 주일 아침 일찍 나온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모르는 사람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이 아침에 우리가 반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편하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부모가 목소리 가다듬고 뭐 성악가가 노래하기 전에 긴장하듯이 해서 자기 자녀를 부릅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 부를 때 휘파람 부르듯이 그냥 쉽게 부르잖아요. 누구야? 내 자녀니까. 하나님 그렇게 쉽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휘파람 불듯이 막 정성껏 목청을 가다듬어 갖고 오늘 한번 불러봐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되게 쉽게 휘파람 불듯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휘파람에 반응한다고 해서 그저 평탄한 길을 즐겁게만 걷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때때로 슬픔을 담대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행을 기꺼이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휘파람에 반응하는 은혜를 입었다 해도 우리는 때때로 삶 속에서 실패도 경험하고 낙심도 하고요. 어려움에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오지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라고 하면서 우리가 휘파람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목에는 고난의 바다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성도의 고난을 우리는 늘 목격합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업이 휘청거리기도 하고 멀쩡한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하기도 하고요. 행복한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고난을 이 바다,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 실격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이든 합격을 하기 위해서든요. 인고의 세월을 감당해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격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이에요.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의 고난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의 고난의 크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요 아수르의 교만과 애굽의 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군사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엄청난 군사력과 이집트의 왕권이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라고 우리 한 사람 인생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나가는 길을 철저히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이 미국의 군사력을 어떻게 감당해요? 대한민국 국방력으로도 그건 안 돼요. 쌈싸먹히지. 가장 쉬운 길이요. 유일한 해답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냥 내 귀에 들리는 말씀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완벽주의 추구하지 마세요. 완벽주의가 사실 철저한 실패자 만들어냅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봉사할 엄두 안 나지요. 그러면은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오세요. 헌금 한 푼 하는 거 아깝지요. 그러면 그 마음 그대로 나오십시오. 직장에서 내 모습 실패하고 막 이렇게 속물적인 모습 때문에 예배 나오기 부끄럽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부족한 음성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러 나오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 아니라 너희를 경고케 하는 것은 나다 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깨끗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아니에요. 애초부터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자기의 휘파람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만할 까닭이 조금도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흔적조차 없어진 에브라임을 용사 삼아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용사 삼아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용사와 노예의 차이가 뭡니까? 지난주 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스스로의 차이입니다. 노예는 스스로 하지 않아요. 시켜야 합니다. 주인이 시켜야 해요. 용사는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어렵고 힘든 일을 자처하는 걸 용사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스스로 고난의 길이 뻔하지만 뛰어드는 그걸 용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불행이 두려워서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슬픔이 두려워서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장애물을 피해가는 두꺼비와 같은 인간 실격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노예의 삶입니다. 주신 행복을 과감히 누리고 기꺼이 불행도 감수하며 기쁠 때는 기뻐하며 슬플 때는 애통하는 것이 용사의 삶이고 인간 합격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실격된 인간들이 모여서요,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기쁨에는 웃음으로 또 슬픔에는 애통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휘파람에 반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갈보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 가운데 복음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린 이들을 휘파람으로 모으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 가족보다 우리 민족보다 먼저 외국인과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슬픔도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실격된 인간들이 잔뜩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은 고난의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과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라면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을 그 음성, 그 휘파람을 언제나 들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용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